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전범으로 지칭하고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워싱턴주 포트 맥네어 도착 직후 수행 기자단에게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고 강조하고 이 사람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라고 단언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게 무기를 지원하고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전범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디테일을 모아서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고 집단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잔악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며 세계가 제노사이드, 대량학살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이 한 일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러시아가 평화회담을 지연시킬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천 명이 살해됐고 고문당했으며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4일 밝혔습니다. 호세프 볼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침울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EU 외교관은 AFP통신에 추가 제재 방안이 이번 주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렐 대표는 성명에서 몇몇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된 잔혹 행위를 최대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적십자사 ICRC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로 가던 구조대가 마리우폴 인근 지역에서 억류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ICRC는 구조대가 마리우폴 인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ICRC는 최근 마리우폴 주민들 수천 명이 대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구조대를 마리우폴에 보내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케이트린 켈리 ICRC 대변인은 AFP통신에 구조대가 마리우폴 서쪽 20km 지점에 있는 망구스 마을에 억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하게 이들이 누군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도주의적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을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태로 내부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봉쇄를 이어간다고 4일 시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3월 28일부터 2단계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당초 5일 봉쇄를 풀 계획이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언제 봉쇄를 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에 군 병력과 수천여 명의 보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군 병력과 보건 인력들은 상하이 주민 2,600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 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부는 4일 육해군과 합동 보급 지원부대에서 차출된 의료 인력이 상하이로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소유한 요트를 스페인에서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스페인 법집행당국 관계자들이 4일 스페인 마요르카섬에 팔마데마 요르카의 정박해 있던 대형 요트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익명의 관계자가 당국의 요트 압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수사당국 수식통을 인용해 압류된 보트 길이가 78m로 가격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비서가 더욱 한국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 북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정부 기관과 자회사 등 다섯 곳을 겨냥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다섯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로켓공업부, 그리고 합장강무역회사, 조선노운산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WMD 연구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로켓 공업부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으로 관련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북한의 해외 대표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자회사 4곳은 로켓 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 정보기술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국제무역과 관련한 북한 해외 공간 인력들과의 협력, 유럽 기업이 제조한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곳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25일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법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다섯 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니 젤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WMD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의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와 함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6일과 3월 4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미국 정부는 이들 발사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하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스템과 연관된 것으로 결론 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시험들의 목적이 북한이 향후 최대 사거리 시험을 단행하기 이전에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북한이 지난 24일에도 ICBM 성능을 시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 내용을 소개하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세 차례의 ICBM 시험을 포함해 북한의 고조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영내 안정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활동이 야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동시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담긴 중국 견제 목적 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수정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의결된 수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보편적 이행에 관한 정책을 담은 수정안 3234조는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원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북한 정부에 대한 중국의 불법 원조와 교역 등 중국의 악성 행위를 다루기 위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 등을 통해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김 의원 주도로 추진됐지만 본회의 심의에 붙여지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슈머 대표의 상원 수정안에 대북 제재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북한 법안과 대북 제재 연계 조치가 다시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있던 미사일 도발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미 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1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아직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추궁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중국 관련 상원 수정안은 상원과 하원의 조율을 거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에 각각 붙여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폐로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비서가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에도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며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북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부장은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며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군과 군수 담당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별도 담화를 내고 군을 대표해 한 가지만 명백히 경고하겠다며 만약 한국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한국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는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한 군부 최고 서열 인사입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한국의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 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핵,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남, 대미 외교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약 반년 만입니다. 특히 북한 최고 2층 차원의 이번 담화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해 한반도 긴장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 담화에 대해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의 개편은 북한 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해 한국군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한 겁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북한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며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향후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하겠다는 대목에 주목하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담화가 향후 대남 도발에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군사합의 파기가 북한의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대미 벼랑 끝 전술이라는 큰 틀에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임으로써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북한을 한 걸음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깬다라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벼랑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박 교수는 또 대남 도발은 미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보다 안전하게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해온 카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위협행위 등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이 당장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기엔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파기를 위협하는 수준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을 지켜보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나서서 깬다 그러면 MD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행동, 그다음에 항공기 정찰 이런 거는 북한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일이거든요. 아마 깨도 부분적으로 깨지 전면 파기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담화는 또 다음 달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동맹 강화와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현 정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전략적 수싸움을 하고 있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앞세워 한국의 새 정부가 자신들의 대미 전략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선 강하게 대응을 하게 나오면 또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두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실은 데 대해 한반도 긴장고조 국면에서 주민 결속을 위한 위기감 조성과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 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부에 실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김정은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측을 향해서는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도자가 미리 대응을 잘하고 있다, 확고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 한국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 등이 3일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4일 남북 간 통신선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한국, 일본 등과 조율해 전략자산 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에 나서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일 VOA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In January of last year, he made it very clear. North Korea was going to develop nuclear weapons, more and better nuclear weapons, more and better.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더 진전시키고 더 많이 만들겠다는 매우 정교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김정은이 제시한 계획을 북한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며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예전에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무인 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도 이를 VOA에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풍계리에서 포착되는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핵실험 준비 작업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always wanted to conduct additional tests. Kim Jong-un has talked about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1990년대 북한과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오랜 기간 추가 핵실험을 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언급한 전술 핵무기 배치에는 추가 핵탄두 소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이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려면 상대적으로 작은 소형 핵탄두가 필요하다고 아인혼 전 특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 시점에 핵탄두 소형화를 추진하면서 무게 대비 위력을 키워 효율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 준비 징후가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시점으로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im in January mentioned that they wanted to grandly celebrate the 110th anniversary of Kim Il Sung's birth, which would be on April 15th, and that time frame also.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했고 또 올해로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정은 체제 10주년을 맞이하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 상서로운 해일 것이라며. 북한이 태양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지만 이미 ICBM 발사를 단행했기에 어떤 거창한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단행하는 데 있어 중요 변수로 중국의 반응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a lot will depend upon North Korea's calculation of China's reaction. And North Korea obviously doesn't want to anger.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핵실험 실제 단행 여부는 중국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계산에 많이 달려 있다며 북한은 중국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고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추가 제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2016년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을 언급하며 중국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을 금지선으로 여겨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are now very different. The strategic leader-to-leader level relationship between Xi Jinping and Kim Jong-un has been restored. You know, at that time they had not met.
스나이더 국장은 2016년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기 전이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 정상 간 전략적 관계가 복원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는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핵실험은 앞서의 미사일 도발들보다 상징적, 정치적인 파장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nuclear testing has more symbolic or political importance. In part because North Korea
아이론 전 특보는 핵실험은 국제안보활동에서 정상을 벗어나는 행동이라며 미사일 실험을 계속 실시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도발적인 사건으로 간주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필연적으로 미국이 매우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be a sense of urgency and a sense of the need to demonstrate U.S. commitment to deterrence, U.S. commitment to its allies, and U.S. determination.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억제에 대한 의지, 동맹에 대한 공약, 핵무기 실험에 대한 명백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할 긴급성과 필요를 미국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017년 미국이 동맹과 함께 단결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여주기 위해 취했던 다양한 조치들을 다시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s several former commanders of the U.S. forces Korea have said is that we haven't done strategic asset deployments since May of 2018. So
클링너 연구원은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말했듯이 미국은 2018년 5월 이후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했다며 다시 F-35, F-22 전투기들을 한국에 순환 배치하거나 영내에 전략폭격기 영공비행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한일 세 나라가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율된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을 막을 기회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일종의 실용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와 에릭 브루어 핵 위협 방지 구상 선임 국장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님,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Most likely they will. I think that when nations leaders
그럴 것입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할 때는 그것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신년 연설을 통해 분명히 한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길은 핵 전력을 현대화하기 위해 핵 역량을 계속 완성하고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다는 것이었죠. 현재로선 제재나 정치적 압박을 가해 북한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실제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실험에 대한 미국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브루어 선임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I agree with Frank. You know, I think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is more important.
동의합니다. 핵실험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하겠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2020년 1월 이후 김정은은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스스로 부과한 제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ICBM 시험 발사에 가해진 제약을 저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결국 핵실험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전진하는 것을 막을 기회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진전을 보이는 만큼 이는 불행한 상황 전개입니다.
불어 선임 국장님, 핵실험을 한다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 아닌가요?
Yeah, I mean, I wouldn't look at it from the standpoint of whether or not North Korea lied, right? I mean, I think, you know, at the time.
저는 북한이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진 않을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터널 입구와 일부 터널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성 발사장 시설에 대해서도 해체를 위한 조치를 취했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방식을 택했고 우리는 그런 조치들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따라서 많은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북한과 합의를 맺을 땐 중간 합의든 비핵화에 대한 장기적 합의든 북한이 취할 단계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행동이 비핵화 목표나 어떤 목적에 대해 확실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조사단이 현장에서 이들 조치들을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잔우지 대표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I much agree with Eric. I want to underscore the point that it's less about North Korea lying.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핵심은 북한의 거짓말 여부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보다는 비핵화와 평화적 노력에 북한에 관여시키는 노력의 여러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나 더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 냉각탑 철거,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입구 폭파 등의 조치와 상관없이 그런 경로의 여러 지점에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약간의 진전을 만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진전에 실패하면서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거나 뒤로 물러서고 또는 은밀한 방식으로 핵 역량을 계속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 입구 파괴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불가역적인 것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용어에서 가장 끔찍한 피해를 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어 선임 국장님,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방안은 무엇이 될까요?
You know, it's not exactly a fun answer, but there might not be a whole lot we can do right now. Kim Jong-un has determined.
별로 재미없는 답변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회담에 참여하는 게 북한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성사 시점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으로부터 어떤 수준의 완화를 얻어냈다고 믿는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는 형식이겠죠. 핵 프로그램 핵심 요소에 대한 타협 없이 말입니다.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군축이나 위험 감소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임시적 단계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무기가 야기하는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접근 방식에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이 대화할 의사가 있을까요?
I think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they might be, but I think as Eric rightly points out and something that Mike
적절한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루어 선임 국장님의 지적처럼 또 지금은 돌아가신 마이크 맨스필드 전 주일 미국 대사에게 배운 건 미국은 북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북한은 안전보장을 위한 핵 역량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꽤 명료합니다.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핵포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신뢰와 믿음으로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대체 가능한 어떤 무엇인가는 없는 상태죠. 저는 2003년 여름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습니다. 그가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이었던 저와 공화당 소속 동료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리를 맞대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브루어 선임 국장님이 제안은 실용적입니다. 일각에선 패배주의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그들의 핵태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브로 선임 국장님, 덧붙일 내용이 있나요?
I'm not quite sure it's defeatist, right? Because I do think, you know, it's pragmatic, it's realistic.
그것이 패배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용적이고 또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순응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또 그것이 반드시 비핵화에서 눈을 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남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말이죠.
북한의 최근 ICBM 시험 발사가 화성 17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등장하는 미국 할리우드식 영상도 공개했고요. 잔우지 대표님, 미국에 보내는 신호인가요?
North Korea's behavior with respect to missiles as well as nuclear testing serves multiple purposes.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과 관련된 행동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역량을 진전시키겠다는 기술적인 목적도 있죠. 역량을 현대화해 여러 곳을 겨냥할 수 있는 재진입 탄두를 이동 발사가 가능한 ICBM에 장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내적인 정치적 요소도 있습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김씨 일가의 권위는 핵무기 개발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자존감의 경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우주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북한 내부 그리고 한국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잔우지 대표와 브루오 선임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탈북민 강제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인신매매 위험이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간행은 고문과 구금,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으로 이어지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민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은 중국이 국제인권과 난민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반인륜적 범죄를 방조하고 사주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통제로 인해 탈북민의 중국 유입은 급격하게 줄었고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 사이 탈북민들의 중국 정착을 돕는 한국 선교사와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탈북민 구출 활동은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떠나는 탈북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해 중국 당국은 법적 보호를 받는 난민 신문을 부여하지 않아 이들 여성을 중국 내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시키고 북한 정부가 보낸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강제노동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중국 내 합법적 신분이 없어 여전히 기본적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국적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먼저 이번 회기연도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중국 정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를 늘리고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출범 때부터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지명과 인준도 의회와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카운터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과 관련해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합법적 난민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떠난 이유와 상관없이 본국 송환 시 처형의 위험이 있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것도 의회와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남성과 결혼하거나 중국 남성과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해당 여성의 자녀가 합법적 거주 신분을 부여받아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모니터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단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기구는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당국은 대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지, 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로 자력 갱생에 기초한 국방력이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지난 27일자 일면에 실은 정론에서 화성 17형을 자력 갱생의 창조물로 묘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부터 모든 관영 매체를 동원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보급하고 있는 자력갱생 기치 높이 우리는 나간다란 제목의 노래입니다. 북한 수뇌부는 지난해 1월부터 자력갱생 노선에 기초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계획 완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부터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잇따라 열어 자력갱생과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진하는 자력갱생 노선에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월 16일 완공을 앞둔 평양 외곽의 송신송화지구 주택 망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4월 15일 태양절까지 주민들이 집들이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군인들과 자체 자재를 동원해 건설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always been good at building things using especially concrete. So once they've learned to do something like build a big building,
농업은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69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자력갱생의 가시적 성과는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무역, 철강, 화학, 경공업 장마당은 성과가 없거나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역액에 비해 9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또 1월과 2월 북한의 수출은 각각 1,800만 달러와 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철강 생산도 부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김책 제철소와 황해 제철소에 산서열법 용광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신문 어디에도 용광로가 설치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계류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로 인해 새로운 용광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력갱생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화학공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화학공업은 탄소환화 공업을 말하는 것으로 석유 대신 석탄을 가스화시킨 다음 이를 분해 처리해 에틸렌, 프로필렌, 아크릴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석유 대신 석탄에서 제품 원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탄소화나 공업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파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탄소화나 화학이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 보도문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탄소화나 화학과 관련해서 목표를 접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비료 생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를 생산하려면 나프타 같은 기초화학 제품을 수입해 이를 가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흑남비료와 남흥청년화학은 나프타 수입 위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20년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 테이프를 끊은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 공장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공업을 비롯한 제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필과 물감 같은 학용품과 의류, 식품, 당과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돌아가려면 중국에서 부품과 함께 플라스틱, 설탕, 밀가루 같은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원부자재 수입이 줄거나 끊겨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계 부품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애로가 많다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희 씨입니다.
자력갱생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순국내 자재가 70% 이상이 번양돼야 사실 자력갱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머지 30%는 수입을 인정하는데 그 나머지 30%가 거의 중요한 이제 부품들이거든요. 농업 부문에서도 도색하는 칠감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물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북중 국경 봉쇄로 원부자재가 들어오지 않자 공장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공장과 작업반은 재자원화라는 명목으로 고철, 파지, 폐비닐, 폐유리, 구리, 알루미늄, 신발 밑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폐기물을 수거해 다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자력갱생이 일종의 경제적 고육책이라고 말합니다. 원부자재를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됐지만 그렇다고 공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 폐자재를 활용해 억지로 공장을 돌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자력갱생이 선전 차원 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이 자력갱생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력갱생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이 물가를 비롯한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요하는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지금의 자력갱생은 국가가 대주는 거 없이 다 자체로 안에서 살아간다는 자력갱생인데 그 자력갱생 하라는 소리는 하루 이틀 주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은 불만도 많고 또 이제 잘 듣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올 1월부터 12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자력갱생을 비롯한 경제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에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고는 경제 성과는 없는 오히려 뭐 퇴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부분의 성과에 집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송진송화지구 입지식 정도 대규모 열병식 태양절에 정찰 인공위성 발사 정도 아마 이런 형태로 본인의 업적을 과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든 경제적으로는 성과를 보여주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중 국경 봉쇄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 외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언제쯤 실질적인 경제난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평안도와 함경 북부, 비 또는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5도, 낮 16도, 양덕 아침 0도, 낮 16도, 신의주 아침 5도, 낮 12도, 구성 아침 1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 12도, 희천 아침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3도, 개성 아침 2도, 낮 14도, 신계 아침 1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원산 아침 8도, 낮 20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20도, 장진 아침 영하 2도, 낮 9도, 김책 아침 5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5도 예상됩니다. 4월 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바레인은 수십 년간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002년 미국은 바레인을 비나토 주요 동맹으로 지정했습니다. 3월에 제2차 미국-바레인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대화는 바레인의 살만 빈 하마디 알 칼리파 왕자 겸 총리의 워싱턴 방문과 때를 같이해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바레인 관리들은 이번 대화에서 평화와 안보, 교육, 문화협력, 경제협력, 그리고 테러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월 2일 펜타곤에서 바레인 왕자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레인이 미 해군 중부군 사령부와 제5함대를 수용하고 그리고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수작전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날 바레인과의 강력한 우호관계가 특히 중요하다며 특히 이란이 테러리즘과 불법 지원을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영구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기로 한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이 지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3월 4일 살만 빈 하마드 왕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은 바레인의 인권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레인이 아르테미스 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정을 담은 협약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2일 바레인 왕자 일행을 만나고 미국 바레인 전략대화 결론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바레인은 이번 전략대화를 마치면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를 통해 지역적으로 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바레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는 예멘 사태 해결과 인도적 지원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 바레인이 아브라함 협약에 서명한 이후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미국과 바레인은 파리 협정에 따라 기후변화의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바레인이 지속적으로 역사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킴에 따라 중동 지역과 세계는 보다 번영하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전범으로 지칭하고 전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워싱턴주 포트 맥넬 도착 직후 수행 기자단에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라고 강조하고 이 사람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권 도시 부차와 이르핀 등지에서 대규모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라고 단언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게 무기를 지원하고 정보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전범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고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 말했습니다. 젤린스키는 많은 민간인이 살해되고 집단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부차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잔악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 범죄이며 세계가 제노사이드, 대량학살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들이 한 일을 보기가 매우 힘들다라며 러시아가 평화협담을 지연시킬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천 명이 살해됐으며 고문당했고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도시에서의 잔악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대러 제재를 부과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유럽연합 EU가 4일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하는 문제를 긴급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가 침울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EU 외교관은 AFP통신에 추가 제재 방안이 이번 주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렐 대표는 성명에서 몇몇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잔혹행위를 최대한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부차와 우크라이나 소도시에서의 대학살은 유럽당에서 저질러진 잔혹행위의 목록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적십자사 ICRC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로 가던 구조대가 마리우폴 인근 지역에서 억류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ICRC는 구조대가 마리우폴 인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곳에 멈춰섰다고 설명했습니다. ICRC는 최근 마리우폴 주민들 수천 명이 대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구조대를 마리우폴에 보내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케이트린 켈리 ICRC 대변인은 AFP통신에 구조대가 마리우폴 서쪽 20km 지점에 있는 망구시 마을에 억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켈리 대변인은 또 경찰이 이들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도주의적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태로 인도주의적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봉쇄를 이어간다고 4일 시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상하이시는 3월 28일부터 2단계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당초 5일 봉쇄를 풀 계획이었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언제 봉쇄를 풀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하이에 군 병력과 수천여 명의 보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군 병력과 보건 인력들은 상하이 주민 2,600만 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국군 기관지 인민해방군보는 육해군과 합동보급지원부대에서 차출된 2,000여 명의 유료 인력이 어제 상하이로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소유한 요트를 스페인에서 압류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과 스페인 법 집행 당국 관계자들이 4일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팔마데마 요르카에 정박해 있던 대형 요트 내부로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익명의 관계자가 당국의 요트 압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수사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압류된 요트는 길이 78m의 대형 선박으로 가격은 미화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